As I was saying, we're going to be translating the message into Korean as well, and that's why our dear brother's up here translating today. So please be patient as we work our way through this.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제가 통역하기로 하겠습니다.
This morning I want us to think about the greatest and most important institution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at is the church.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organization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목사님 오늘 설교로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not the building we meet in.
이 건물이 그냥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고.
Nor is it an entity that I can claim as my own, such as my church.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저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Or something you can claim as your church.
그리고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But the church is the congregation of believers in Jesus Christ, who from the day of Pentecost forward were placed into one body, for whom Christ shed His blood on the cross.
그러나 교회는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저희 위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저희 위에 구세주가 하나님을 저희가 따라가는 성도로 믿습니다.
And Christ is the head over His church as the Savior and Lord, and He is therefore the ruler of His church.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위에서 구원을 돌아가시고 저희 위에서 저희 죄를 사함을 받으면서 저희가 예수님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믿습니다.
And as such, the church is both universal and in that it's worldwide, and it's historic in that it's almost 2,000 years old.
교회가 거의 2,000년 되고 저희가 이렇게 history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게 계속 저희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And it is represented in local assemblies across the face of the earth in cities and communities. Such as is Valley Bible Church and Faith Bible Church.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가 여기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보고 저희가 이렇게 Valley Bible Church랑 Faith Bible Church를 보면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So if you are trusting in the Lord Jesus Christ alone for your salvation, to forgive your sins and to grant you eternal life, then you are a member of His church.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다 믿으시면 예수님 교회 안에 저희가 다 자녀를 될 수 있습니다.
And the question I want to ask you this morning is then, do you love the church?
오늘 아침에 질문하기 원하는 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We sang the second stanza in that great hymn this morning. I love the church, O God, her walls before thee stand. Dear as the apple of thine eye and graven on thy hand.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거를 불렀을 때 그거를 진짜 믿습니까?
Is that true of you?
그게 오늘 당신의 믿는 것입니까?
Should it be?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How do we know when we love someone?
저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저희가 알 습니까?
How do you know if you love your wife or your children?
저희가 저희 자녀와 저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What about your parents, your brothers, your sisters, your friends?
저희 가족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형제들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Is it not by our words of affection, care, and understanding?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게 저희 시간과 이렇게 투자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Is it not by our deeds of kindness, our faithfulness, service, and sacrifice?
저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And not by the time we devote to those individuals, the attitudes and thoughts we maintain toward them, and even the gifts we bless them with, isn't that how we know we love someone?
그 사랑이 저희 생각과 모든 것을 저희가 선물도 주는 것도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Well, how about the church?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1 Corinthians 12:27 states of the believers in Corinth, now you are Christ's body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고린도일서 12장 27절에 써 있는 게 예수님의 저희가 몸을 됐다고 얘기가 됩니다.
And since as believers in Christ we comprise the church, then to love one another is to love the church.
그러면 예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게 저희가 서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있어요.
And this takes on a very tangible expression in any given local assembly, as we will see in this morning's passage.
그리고 그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모든 교회 안에서 그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Christ's love for the church is one of the great, indisputable, most glorious, and important truths in all the New Testament.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게 성경 안에서 그 New Testament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Ephesians 5:25 states of husbands that they are to love their wives just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에베소서 5장 25절에 써 있는 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써 있습니다.
Christ is called the savior of the church.
예수님은 교회의 구세주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써 있습니다.
Christ gave himself up for the church, meaning he sacrificed himself for her salvation.
예수님이 교회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Christ shed his blood for the church, the cost of his sacrifice.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면서 교회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예수님이 교회 위입니다.
And he promised to build the church.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church is said to belong to God.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individual churches are said to belong to Christ.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It is even called the body of Christ.
예수님 몸이라고 저희가 교회를 부릅니다.
There is no greater, more precious institution on the face of the earth than the church.
교회보다 더 귀한 보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Nor is there any more multicultural institution on the face of the earth than the church.
그리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온 그런 organization이 없습니다.
The question this morning then is, in light of how Christ loved the church, how much do you love the church?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진리를 아시면 성도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을 합니까?
Do you seek to love it as Christ did?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Enough to serve for the growth of its members?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까?
Enough to sacrifice for its spread upon the earth?
저희가 교회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Do you love it enough to suffer for its witness in this world?
저희가 교회 위해서 저희가 고난을 받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for every Christian to answer because of the direct correspondence between the church and Christ.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답을 해야 됩니다.
To love the body of Christ is one of the most tangible expressions of your love for Jesus Christ.
저희가 항상 예수님의 몸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This morning we have a stellar example of one who loved the church in this way, both the church and Christ.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It's found in the life of the church's greatest missionary of all time, the Apostle Paul.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저희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This morning we're looking at Acts chapter 14 as Paul comes to the end of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마지막 이 첫째 그 journey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Please turn open your Bibles to Acts 14.
사도행전 14장을 열려 주세요.
I'm going to read Acts 14 verses 21 to 27.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7절을 읽으십니다.
Please stand with me in reading the honor of God's word.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We read in Acts 14, beginning in verse 21. After they had preached the gospel to that city and had made many disciples, they returned to Lystra and to Iconium and to Antioch,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they had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very church, having prayed with fasting, they commend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They passed through Pisidia and came into Pamphylia. When they had spoken the word in Perga, they went down to Attalia. From there they sailed to Antioch, from which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at they had accomplished. When they had arrived and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they began to report all things that God had done with them and how He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You may be seated.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In these verses, we find Paul at the end of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which had begun back in chapter 13, in the very opening verses.
여기를 보시면 13장부터 바울이 돌아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It began under the direct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verse 2.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는 것을 그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Now, since the Holy Spirit spoke directly instructing who should go on this mission trip, then they had confidence that God was going to work through them on this missionary journey.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저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ogether with Barnabas, Paul traveled across sea and land, having great success as the Lord blessed the preaching of the gospel.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성령님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Many converts were made, especially from the Gentiles.
안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And now their mission concludes with a report of all things that God had done with them.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 have a map to show you the cities that Paul reached on this journey.
여기 위에서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돌아간 것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Seven cities are named that he preached in on this journey. Two of them are on the island of Cyprus.
일곱 세리를 저희가 바울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이프러스에 있는 아일랜드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Starting in the city of Salamis, he made his way all the way through the island of Paphos, probably evangelizing many cities and communities in between.
Salamis이랑 Paphos에서 거기를 처음에 가시고 다른 지역도 갔는데 거기가 제일 많다고 알 수 있습니다.
Five more cities were then in the regions of Pamphylia, which is here, Pisidia, and Lyconia.
그 다른 Pamphylia에서 Lyconia까지 거기에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Those cities were Perga, here in Pamphylia, down in this area, and then followed up by Antioch in Pisidia, and then Iconium, Lystra, and then finally Derbe.
Perga, Antioch, Iconium 하고 Lystra 하고 Derbe까지 바울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Two more interesting points about this first missionary journey.
두 가지 거기서 바울이 돌아간 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Paul would revisit these cities o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바울은 둘째 journey 하실 때 그때 또 들리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we read this beginning in Acts 16 in verse 1.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A second interesting point is that Timothy lived in Lystra.
둘째까지는 디모데가 리스트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And he may have come to Christ during Paul's first journey there. We're not told specifically.
그리고 디모데가 그 첫째 journey에서 그때 믿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Now in verse 21, we're at the end of the journey, and the apostles arrive in that final city of their journey, the city of Derbe, where they had great success.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에서는 21절 시작했을 때는 그 Derbe에서 많이 이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Verse 21 states. After they had preached the gospel to that city and had made many disciples, they returned to Lystra and Iconium and to Antioch.
21절에 써 있는 것은 많이 제자들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Now that is a report that any missionary would love to take back to his supporting churches.
그거는 많은 미셔너리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갈 때 돌아가기 전에 말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And as Paul begins to retrace his original route, he revisits four of the cities.
그 첫째 journey에서 이렇게 돌아간 것을 다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And in doing so, we learn six crucial activities of the church you can participate in, so the church may fulfill its God-ordained purpose.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육 가지를 교회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The church exists for a threefold purpose.
교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워 있습니다.
To worship God, witness to the lost world, and to work for the building up of the church.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더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세워 있습니다.
And all three of those are found in the verses before us this morning.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It is a purpose that both churches represented here, Valley Bible and Faith Bible, should ask ourselves, are we committed to these biblical directives?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Valley Bible Church랑 Faith Bible Church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And if you say that you love Jesus Christ and His church, then it should be your earnest desire to participate in and promote these six activities.
성도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그 육 가지를 들으면서 그거를 원해야 됩니다.
All of these are necessary for a church to be established and to grow, and five of them take place as the apostles returned back to Antioch of Syria.
오늘 육 가지를 볼 때 저희가 바울이 어떻게 한 것을 보면서 저희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Again, that was the sending church that sent them out originally.
그게 바울이 나간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Beginning in verse 21, they start in Derbe, 60 miles southeast of Lystra.
시작하는 지역이 Derbe입니다.
And the first three of these are especially necessary for newly planted churches, but are also important for continuing churches.
오늘 얘기하는 게 그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에서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있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Faith Bible Church has been here for over 50 years. Valley Bible Church has been here, I believe, for over 15 years.
Faith Bible Church는 거의 50년 됐고요. 그리고 Valley Bible Church는 거의 15년 됐습니다.
Both churches need these six activities just as much as the day they were planted.
저희 교회들도 그 옛날에 첫째 교회, 초대교회랑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날 필요합니다.
The first is found in verse 22, and that is to endow strength to souls.
첫째는 저희가 성도들 서로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This English word means to furnish someone with a faculty or quality.
영어로는 이 단어가 남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nd in verse 22, that quality is strength, and the apostles were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22절에 써 있는 것은 그 주는 게 힘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In Acts chapter 15, verse 41, Paul will do this again in the churches of Syria and Cilicia as he begins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시리아랑 시시아에 갈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ut the best way to strengthen the souls of both new believers and mature ones is to teach them.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가리키는 방법은 남을 가리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In chapter 15 and verse 32, we read of the sending church in Antioch, Judas and Silas, also being prophets themselve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ethren with a lengthy message.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시면 유다와 실리아가 남을 이렇게 가리키고 위로를 주는 것, 힘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at is a frank favorite phrase of every preacher, a lengthy message.
그게 모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길은 설교를 얘기를 합니다.
Growing strong in your Christian faith is foundational to maturing and continuing in the faith.
저희가 성장하는 게 되게 그게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However, you will not be strengthened in your faith by reading self-help ideas of man or books filled with psychological jargon.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그냥 아무 책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ut by learning what God's word says about every area of your life.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그게 제일 좋은 성장의 방법입니다.
What he says about your thoughts, your attitudes, your speech, your relationships, your life, goals, your future, everything.
저희 생각과 모든 attitude과 이렇게 말씀하고 저희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써 있습니다.
And this need to strengthen souls is a two-way street.
남을 힘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Every Christian needs to be strengthened so that he or she can then strengthen others.
저희가 먼저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And this takes place most often in the context of discipleship.
그건 항상 discipleship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In 2 Timothy 2 verse 2 we read, "The things which you have heard from me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hese to faithful men who wi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디모데후서에서 2장 2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primary task for every faithful pastor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
이게 목사님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However, it's an activity that all Christians should be participating in at some level.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항상 다 해야 됩니다.
So I ask you this morning, is there someone who is strengthening you in the faith? Someone who spends time helping you become a more mature Christian.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남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Some of this you can do on your own, such as in reading helpful authors explain Bible passages and theology.
혼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혼자 성장을 할 수 있지만
Or by listening to faithful Bible preachers and teachers.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지만.
This is one role that seminaries fill in training pastors.
그리고 이게 신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However, these things cannot take the place of a faithful teacher or mentor in your life.
그러나 어떤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Someone who will answer the specific questions you have about the Christian life.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질문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more mature in your faith, I ask you, how are you strengthening other believers through the teaching opportunities available to you?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더 성장한 분들은 어떤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Teaching a Sunday school class, leading a small group Bible study, spending personal time with a young believer in Christ are some of the best ways to strengthen our fellow Christians.
주일 학교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좀 더 어린 성도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And if you truly love the church, and this is an activity you will gladly participate in.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Do you do that?
하십니까?
Or have you been perpetually on the receiving end of such activity, never giving to others?
아니면 저희가 항상 받고 남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This is a serious question to consider.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There's a second activity we see in this passage.
둘째는
Verse 22, encourage persistenc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저희가 남을 위로를 해야 됩니다.
Now this was the corresponding action to strengthening these believers as they were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저희가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남을 위로를 해야 됩니다.
Does anyone ever grow discouraged in your Christian faith? Anybody?
살면서 이렇게 discouragement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Fact of the matter is most of us need encouragement at times to continue in the faith, not to give up and return to our old life before Christ.
사실은 저희가 모두 다 항상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And this brief note on persevering in the faith was especially necessary for these believers who were facing persecution. And yet this quality will always characterize a true believer in Christ.
이 시대에서 바울이 다녔던 시대에서는 많이 고난을 받았지만 저희도 이렇게 보는 이거를 보면서 저희도 항상 위로를 주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In John chapter 8 verse 31, Jesus said to those who professed faith in him, "If you abid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Thereby exposing a false disciple as one who does not abide in his word.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저희가 예수님의 disciple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시면 말씀 안에서 안 살고 있다면 가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lossians 1, 22 and 23 also states, "Yet he, that is Christ, has now reconciled you in his fleshly body through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m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if indeed you continue in the faith firmly established and steadfast and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that you have heard, which was proclaimed in all creation under heaven and of which I, Paul, was made a minister."
골로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읽었습니다.
John MacArthur comments on this verse, quote, "Of all the marks of a genuine Christian presented in Scripture, none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one Paul mentions here."
John MacArthur가 이 구절에서 얘기하신 게 진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But the fact that believers are encouraged to continue in the faith does not mean that we would all fall away if we're not encouraged.
저희가 여기서 위로가 안 되면 저희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저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But God uses such exhortations as instruments, so to speak, to continue us to continue in the faith.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모든 것을 다 쓰면서 저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Yeah, this encouragement was not given in a vacuum.
이 위로가 그냥
But in the context of tribulations.
고난 안에서 이렇게 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That word means the trouble that inflicts or oppresses a person.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It inflicts distress because of affliction that comes on us as we travel about on our Christian journey.
저희가 Christian처럼 살 때 저희가 당하는 것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The rest of verse 22 says, saying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22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Jesus told his disciples,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요한복음 16장 36절 쓴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So we ought to expect that.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따라해야 됩니다.
Paul and Barnabas had themselves been persecuted by the Jews in Antioch.
사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은 것처럼
After being run out of town, they then faced the threat of Jews and Gentiles in Iconium.
그 아이코니움에서 유대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습니다.
The Jews and Gentiles attempted to mistreat and stone them.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And then Paul was finally stoned and left for dead at Lystra.
그래서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은 것처럼 두르러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And yet despite all that persecution in each of those cities, he returned back through each of them.
그런 고난을 받아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In 2 Timothy 3 verse 11, he refers to his sufferings and persecutions that happened to him in these cities.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을 저희도 읽을 수 있습니다.
Then he informs Timothy in the next verse, indeed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 사실을 저희도 읽을 수 있습니다.
Not surprisingly, he follows this with an exhortation to persevere in verse 14.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저희한테 위로를 줍니다.
He says, "You, however, continue in the things you have learned and become convinced of."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Paul was willing to suffer persecution because of his love for the church.
바울은 교회 위해서 당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해서 당했습니다.
I ask you, who have you encouraged to continue in the faith lately?
오늘 아침에 물어보신 것은 성도님은 누구를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까?
Some of those among us are perhaps facing some degree of tribulation, with opposition coming against them because of their faith, from family, friends, maybe co-workers.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도 다 어느 정도 고난을 받는 분들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And those people need encouragement to continue in their faith.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Others of you have perhaps grown discouraged over the daily struggle with sin and the consequences of it that it's brought into your life.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Or perhaps other difficult circumstances you've been living with.
그리고 많이 힘든 일도 저희가 살면서 겪는 것을 압니다.
You may need a kind word. Perhaps a firm exhortation or a timely reminder.
남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을 필요한 것도 압니다.
Again, if we truly love the church, then we will actively seek to offer such encouragement to those who belong to Christ's body.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저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So new believers and all of us need to endow strength to souls and to be encouraged in our faith.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과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필요합니다.
However, the third activity they engaged in was absolutely crucial for the longevity of each local body.
그러나 셋째 이유는 이렇게 교회가 계속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And that is to establish the leadership.
그 리더십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The apostles were limited in number and would soon die out. So the appointment of elders was a critical step to ensure the perpetuity of each local congregation.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제자를 그 목사님들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And these newly planted churches depended on the apostles to assist them in this process.
이 개척 교회들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We read in verse 23 they had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very church.
23절에서 보시면 모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God has determined that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beyond the apostles be delegated to mature, godly, qualified men who are able to minister to others.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성장한 남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This began while the apostles were still ministering.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파서들이 아직도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인도할 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While the doctrinal teaching of apostolic succession is false, it is not true.
그 apostolic 가리키는 것에서 저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서
elder succession most certainly is true and is necessary for the local church.
그 장로님이 그 리더십을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저희가 믿습니다.
A local church can hardly be established if it is void of gifted teachers and leaders to oversee the flock.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는 분들을 필요하고 저희가 압니다.
And the church needs men who are not only qualified according to biblical standards of character, but also able to do the work of the ministry.
성경의 requirement가 장로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인도를 잘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To fill the pulpit, to teach Bible classes, to provide faithful counsel and discipleship, to evangelize the lost, to train others to do likewise.
가르치고 전도하고 남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다 압니다.
I want to make three brief observations with regard to this in verse 23.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First, the elders were appointed.
첫째는 장로님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The word means to elect by the raising of hands. It suggests that the congregation was involved in affirming these elders the apostles put forward.
여기서 보면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Today we appoint elders in a similar way as the current leaders will usually put forth men for the congregation to approve.
오늘도 저희가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합니다.
But the apostles oversaw this and were very much involved in these new churches that had been planted.
그리고 그때 시대에서도 그 장로님들 똑같이 했습니다.
A second observation is that there was a plurality of men put into place.
둘째는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있었습니다.
This is typical in the New Testament. God intends for there to be a team ministry leading the church.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해야 됩니다.
Well, there may be a combination of some full-time or part-time in a paid position or a volunteer position. They are all on the same level of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giftedness. They're able to teach.
항상 그 누가 위고 누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은 레벨에서 돈을 받던 공짜로 일하던 그런 마로를 교회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So that if a local church is deprived of a plurality of men who are able to shepherd the flock, the church will not be established.
그래서 교회에서 한 명이 다 인도하면 그 교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The church needs this kind of leadership.
교회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Paul writes to Titus, For this reason I left you in Crete, that you might set in order what remains and appoint elders in every city as I directed you. Titus 1:5.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도서한테 썼습니다.
Mark Dever gives six practical benefits of having a plurality of elders in his book, The Deliberate Church.
Mark Dever 목사님은 여섯 가지 장로님을 어떻게 세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One, it balances pastoral weakness.
첫째는 목사님의 그 약한 점을 밸런스를 해드립니다.
Two, it diffuses congregational criticism because the pastor will not end up taking all the criticism in a team model.
둘째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 그 싫어하는 말을 그거를 밸런스를 해드립니다.
It adds pastoral wisdom.
목사님의 지혜를 도와드립니다.
It secures leadership from within the congregation.
교회 안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It enables corrective discipline.
Discipline을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d it diffuses an us versus him attitude because again, the team of elders can work together with the congreg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목사님을 이렇게 그 밸런스를 드립니다.
So a plurality of elders was very important.
그래서 그 장로회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And the third simple observation is to note they were drawn from within each church.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 장로들이 나온 게 되게 중요합니다.
The traditional method of calling a pastor to the ministry from outside of the church is not something we typically see in the New Testament.
목사님을 이렇게 장로님을 바깥에서 데려오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I hardly need to mention that this needs to be applied in the church today. We need to train and equip leaders in the church today.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저희가 장로하고 목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Because we need men who will be equipped and capable to teach in Sunday school and home Bible studies and even the pulpit.
그래서 많은 교회 행사에서 그 남자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Both Valley Bible and Faith Bible Church need this to continue.
둘 다 Faith Bible Church랑 Valley Bible Church도 이런 게 당장 필요합니다.
The kind of men though we are looking for are not necessarily scholarly or compelled to go to seminary.
이런 남자들이 똑똑하고 무슨 신학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But men who are willing, available, eager to learn and study and disciplined in their overall Christian life.
그리고 그런 남자가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남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In short, it is men who love Christ and love His church.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And they want to answer this sense of a call to serve.
그리고 그 question을 대답하는 것을 원합니다.
Let me sum up the last three activities as our time is running out.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Having done all that they could to ensure that these young churches would continue after their departure,
그 마지막 그 교회에서 저희가 볼 때,
the apostles prepare to leave them in the Lord's care, as the rest of verse 23 states.
바울이 그 마지막 그 23가지 그 교회를 인도할 때,
having prayed with fasting, they commend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The fourth activity here is very simply entrust them to the Lord.
마지막 네 가지는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올립니다.
We read here that they were praying, they prayed with fasting.
23절을 보시면 기도하면서 fasting을 했습니다.
And this is a spiritual discipline that should be participated in, especially at critical times in the life of the church.
그 fasting 하는 게 살면서 심각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And the appointment of elders and leaving the church under their direction was just such a time.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게 그렇게 심각할 때는 그렇게 fasting 했을 때 그게 옳습니다.
The intense concern of the apostles for these new churches then is evident from this activity.
그래서 그 장로 그 세우는 게 그때 당시에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때 했습니다.
And it reminds us of both the human and divine responsibility in the care of the local church.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도 뵐 수 있습니다.
Because our responsibility is to establish the leadership, to strengthen souls, to encourage continuing in the faith and establish leadership.
그래서 저희도 그 시대 교회에 똑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So that the church will grow and prosper.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잘 됩니다.
But because the church ultimately belongs to Christ, we have to trust it to His care, ultimately for Him to.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거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And yet I ask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prayed and fasted for Faith Bible Church?
그래서 물어본 게 언제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Or for Valley Bible Church?
Faith Bible Church랑 Valley Bible Church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As we wait on the Lord for direction and for future leadership, I can think of nothing more pressing in this church than to pray for these things.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Again, such a devotion is a tangible expression of love for Christ and His church.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nd I ask, will you commit to doing that?
오늘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까?
The fifth activity we see in verses 24 and 25 is to evangelize the unreached.
24절, 25절이랑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도로 해야 됩니다.
It is, notice the end of verse 23, it is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The gospel must be proclaimed so people will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전도를 할 때는 저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세주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So we read they passed through Pisidia and came into Pamphylia. When they had spoken the word in Perga, they went down to Attalia.
거기서 25절을 목사님이 읽으셨습니다.
Probably the reason we read that Paul spoke the word in Perga is because the first time in Perga is where John Mark left them. And so they probably did not evangelize Perga the first time through.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거기 안에서 존 마크가 거기서 떠난 것을 저희가 읽어서 저희가 거기에서는 전도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ut here we read that they took time to speak the word in Perga.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are you still committed to evangelizing the lost?
당신은 전도를 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십니까?
Or have you grown comfortable with the numbers you have, with the people you have, and you're losing your passion to reach out to the lost with the good news of Christ?
아니면 저희가 그 패션이 이렇게 전도하는 패션이 없어졌습니까?
Because for the church to continue to be growing and to be strong and to fulfill its purpose, we must evangelize.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성장을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저희도 항상 전도를 해야 됩니다.
This is not merely some optional decision we can take or leave.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Finally, the last activity we read here. Again, they've endowed strength to souls, they've encouraged persistence in the faith, they've established the leadership.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저희가 봤습니다.
They've continued to entrust them to the Lord. They've evangelized the lost. The last thing left was to report back to the church. And this is what we see in verses 26 and 27.
마지막은 교회한테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저희가 교회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We read there, from there they sailed to Antioch, from which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at they had accomplished. When they had arrived and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they began to report all things that God had done with them and how he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목사님이 사도행전 14장 2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The last activity there is simply exalt God for his faithfulness.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The report was given to the church, but all the praise went to God.
그 리포트는 교회한테 바울이 돌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Especially because he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드렸습니다.
This concludes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but it leads into the Jerusalem Council.
이게 바울의 첫째 journey를 마치지만 그 Jerusalem Council 15장에 저희가 그거를 그 길이 열립니다.
A council so important that without it, probably none of us would be here in this room today as Christ followers.
그 council 통해서 저희들도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저희까지 왔습니다.
Because we are Gentiles who God has brought into His church.
왜냐하면 저희들도 Gentile였지만 저희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이 council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And beloved, my exhortation to you today is that if you say you love the church,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then these are activities you must be committed to.
그러면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And I ask you, how will you engage in these activities from now on?
그러면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겁니까?
This is the reason the church is still here, still serving, still growing, and as we wait for our Lord Jesus Christ to come again.
그런 이유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태까지 교회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성공했던 것은 항상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Let's pray we will be faithful until that day comes.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 Help us, God, to take to heart what we learn in this by this example of Paul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Help us, God, to be able to fulfill the incredible, important purpose of your church, that it might be built up, that the lost might be saved, and God, that you might be worshipped and exalted through it all. We ask in Jesus' name, amen.